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삼은 자들은 결단코 그 지위와 신분과 영원한 운명이 번복되거나 취소되거나 포기되지 않는다 하는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들을 결단코 놓치지 않는다 하는 교리죠. 그러나 이 교리는 적지 않은 반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 내에 한번 신자가 되었다가 타락한 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신자들의 신앙을 망친다 하는 실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 안에 한번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었으나 타락한 자들에 대한 경고와 그 실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주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잘 섬기다가 나중에 배반한 가롯 유다를 들 수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구절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느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 구절과 10장 같은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는 이 두 구절입니다. 이 지금 10장 26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하는 구원을 얻은 이후에 다시 번복하고 타락하는 죄를 지적하고 있고 특별히 히브리서 6장 4절과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으므로 분명히 구원을 얻은 이후에 실패하는 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 반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학자들 간의 논쟁 중에 이 일들이 진실된 경험과 중생이 아니라 거짓된 체험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라 하는 그 설명이 제일 많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바와 같은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참된 경험 중에 일부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정당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풀어야 하는 건 이겁니다.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것이 신자에게만 가능한 것이냐, 신자가 아니고도 맛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 표현된 것들이 신자된 근거로서 유일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신자가 신자된 표로서 분명하게 가져야 하는 기준들이 성경이 제시하는 것과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신자된 표를 이런 체험과 능력으로 삼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 얻은 자들에 대한 표현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이런 식으로 구원을 표현하고 기준으로 삼고 있지,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것 같이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내세 능력을 맛보고 이런 신비한 것과 능력과 이런 것들에 대한 체험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조심스럽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시면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예수 안에 있고 이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에 관한 표현은 이런 하나님과의 문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사상적이거나 고매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번에 송철 스님 돌아가셨는데 밤중에 산에 무슨 오색 영롱한 무지개가 떴대요. 그런 걸로 그 사람이 훌륭하나 안 훌륭하냐를 따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크게 신자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자가 신앙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능력을 가졌고 얼마나 신비한 체험이 있고 그 얼마나 확신에 차서 몸을 떠느냐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를 믿느냐, 죄를 회개했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가시면 바로 이런 문제에 관한 아주 대표적인 성경의 그 경고가 있습니다.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으나 그 구원과 문제가 연결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있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신비하고 능력 있고 기쁘고 형통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떤 기쁨과 체험과 능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없이도 이런 일이 나올 수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비침을 받고 내세의 것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대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사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은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첫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냐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언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증인이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서 발락 왕의 사주를 받아 저주하라는 그 요청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싫어하셔서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간섭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발락 왕의 사주를 받고 하는 그의 예언이 성령의 간섭으로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나 그랬다고 해서 발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가롯 유다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70인을 따로 골라서 전도대를 내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났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모두가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거기 가롯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은 예수를 팔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그때까지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이런 일들에 그도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3절입니다.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종종 오해됩니다. 이 비유가 어떻게 오해되고 있느냐 하면 그래서 우리도 옥토가 되자 이렇게 사용되면 그건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밭의 비유가 되는 겁니다. 밭의 비유. 밭의 비유가 되면 우리는 가시떨기가 되지 말자, 돌짝밭이 되지 말자, 길가가 되지 말자, 옥토가 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 씨를 뿌릴 때는 물론 밭에다가 뿌리고 있습니다만 씨를 이렇게 뿌리다 보면 길가에도 떨어지고 옆에 갈아놓지 않은 땅에도 떨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씨는 생명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길가에 떨어진 건 뿌리를 내릴 틈이 없이 새가 먹어보려고. 그렇죠? 돌짝밭에 떨어진 거는 거기도 어쨌든 밭은 밭이니까 그게 싹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뿌리를 내지 못하고 타 죽고, 가시떨기나 이런 데 떨어지면 혹시 거기 뿌리를 내고 싹을 내지만 그 다른 잡초들의 기운에 막혀서 결실하기까지 자라지 못합니다. 씨의 비유입니다. 씨는 그런 법입니다. 그것이 옥토에 떨어져야 결실을 제대로 풍성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비유냐면 천국 비유인 겁니다. 천국은 지금 씨같이 와 있는 겁니다. 이 씨가 아무 곳에나 던져지고 있습니다. 원래 밭에다 뿌리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밭에 뿌리다 보면 더러는 길가에도 떨어지는 법이고, 더러는 가시떨기 밭에도, 더러는 돌밭에도 떨어지는 법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조건이 맞으면 싹을 냅니다. 그래서 돌짝밭에서도 씨는 싹을 내고 가시떨기 밭에서도 씨는 싹을 냅니다. 그게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결실하기까지 자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씨 때문이 아니라 밭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비침을 받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일이 말하자면 돌짝밭과 가시떨기 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들도 그 싹을 틔웁니다. 그러나 결실하기까지는 못 갑니다. 왜요? 옥토가 아닌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씨 자체가 갖고 있는 천국의 어떤 내용들이 그들에게도 일시적으로나마 싹이 나듯이 경험되어질 수 있지만 결국은 옥토가 아니므로 결실하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씨앗을 제대로 결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옥토로 부른 자들에 한해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설명이 옳은 것이 히브리서 6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히브리서 6장의 모든 내용이 바로 그리로 오기 때문입니다. 자, 4절부터 다시 봅시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기임이라. 그리고 뭐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게 옥토로서 준비되어 있으면 거긴 떨어진 그 생명의 씨앗이 제대로 결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옥토로 갈려있지 않고 가시떨기와 잡초를 갖고 있는데 천국 씨앗이 떨어져도 싹이 나오고 뿌리를 잠시 내릴 수는 있으나 원래 갖고 있던 그 가시떨기와 잡초들이 너무 기운이 왕성하여 이 천국의 씨앗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봅니다. 성령에 참여합니다. 내세의 능력도 맛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실하기까지 못 가는 이유는 원래부터 가시떨기 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전파돼도 그들도 그 맛을 잠시 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결실하는 자리까지 못 온다는 얘기입니다. 성도의 견인교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뜻밖의 이런 경험을 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팝 가수 중에 유명한 가스펠송을 만든 이가 있는데 이런 가스펠송을 들어보신 이가 있을 겁니다. Morning has broken 이라는 그 가스펠송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누가 번역하기를 아침이 박살났다 이렇게 했는데 그 Morning has broken 이라는 그 가스펠송을 부른 그 팝 가수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여기서 표현은 상당히 그 좀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만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아침이 밝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창조하셔서 첫 아침을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새 새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가 어제 듣던 새소리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새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의 첫 새소리가 들리는 것 같이 감미롭더라고요. 그렇게 변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들어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회심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거듭나고 회개하고 처음 주를 영접하고 났을 때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이지 않던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기독교를 떠나서 다른 종교로 가버렸습니다. 그 가스펠성을 만든 몇 년 후에 기독교를 버리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딴 데로 간 데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안 쫓아가 봐서. 우린 놀라지요. 그의 회심과 그 회심에서의 간증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내세에 관한 것들이요. 분명하게 선한 말씀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건 중생하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가스펠송에 나오는 가사들의 그 내용들은 정말 참된 것들입니다. 그 표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건 놀라지요. 놀랍니다. 성경이 지금 밝히 말하는 바와 같이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답니다. 부흥시대가 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 성령의 물결에 휩쓸려 들어온 어중이 떠중이가 있다고 교회사가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기가 목사가 되기로 헌신합니다. 열렬히 간증을 하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까지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서 아니라는 걸 합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합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사에 심심치 않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그런 일이 있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47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은 지금 심판권을 갖고 오지 않습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천국은 생명을 갖고 오지만 지금은 설득하러 오고 권하러 오는 모습으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물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러 오는데 그물질을 하듯이 우리를 붙잡아 옵니다.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막 강권하시며 등을 떠미시며 잡아다니십니다. 그 그물 속에는 고기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물질을 해보시면 알다시피 고무신도 들어가고 깡통도 잡히고 병도 잡히는 겁니다. 별게 다 잡히고 그물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여시고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속에 그렇지 않은 이들이 낄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런 설명들은 전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설명이냐 하면 교회 안에 교인답지 않은 자가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여튼 알곡 속에 가라지가 끼는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깊은 뜻을 우리는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설명드리면 하지 미꾸라지를 양식하면 미꾸라지의 천적이 메기인데 메기 없이 미꾸라지만 양식을 하면 양식이 잘 안 된답니다. 희한하게도. 미꾸라지들은 힘을 잃고 살도 안 찌고 번식도 뜰한대요. 조건을 좋게 해주면. 근데 메기를 집어넣으면 살도 찌고 팔팔하고 번식도 더 많이 한답니다. 희한한 일이죠. 옛날엔 나무도 적당한 간격을 두고 심는 것이 이익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촘촘히 심는답니다. 왜요? 나무들도 경쟁을 한답니다. 띄엄띄엄 심어놓으면 훨씬 잘 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대요. 그럼 공부도 그렇죠. 공부도 자기 책상 해주고 자기 방 만들어주면 잘할 줄 알았더니 이게 웬 별반만 듣고 공부는 안 해요. 이 웬수가. 알고 봤더니 문 닫아 걸고. 그래서 애들 방은 문이 안 잠기는 핸들을 해놔야 돼요. 밖에서도 디다 보이는 큰 창을 달아놓고 옛날에는 한 방에 여덟 식구가 그렇죠? 조그만 소반 놓고 공부해 가면서 다 사법고시를 통과했는데 요새는 지 방을 가지고도 대학을 못 가요. 조건과 환경이 사람이 그렇게 치명적이 않다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쁜 조건이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배려요 뜻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옥석이 구별되지 않는 그런 초대와 섞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그 가라지면 어떡하는가 이거죠. 내가 가진 그 체험과 확신이 잠시 반짝난 돌짝밭에 싹이요 가시떨기 밭에 싹이면 어떡하는가. 답은 그런 생각을 하는 자는 결단코 가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 걱정을 하는 자는 그 걱정을 하는 자는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 기쁨이 아니라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느냐에 걸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는 정상적인 신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는가? 이게 걱정스러우면 진실된 신자입니다. 가짜 신자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대는 그게 문제입니다. 행복, 건강, 형통, 기쁨이 핵심이고 모든 걱정하는 신자의 관심은 행복, 기쁨,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인 겁니다. 이 자는 진실된 신자입니다.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답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냐면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신자들의 신앙에 악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개판을 쳐도 지옥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천국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고 땡이다 그러고 놓으셔도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걸 막을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봐라! 그럼 게으름과 미련함이 생기니까 이 교리는 틀린 것이야. 아니요. 교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 교리를 미련하게 쓰는 자들이 있는 법입니다. 언제나 그런 법입니다. 못난 자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이것저것 안 해줘서 내가 공부 못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왼수에게 잘해주면 부모가 너무 완벽하게 잘해줘서 부담이 됐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부모님이 무슨 흠을 가져야 나도 마음이 좀 편했을 텐데 너무 완벽하니까 나는 반발심이 생겼대. 이건 그냥 그건 그냥 패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건 분명하게 해놓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건 분명한 선언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겁니다. 아무도 끊지 못해. 이거 분명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아무도 우리를 끊지 못한 나를 가지고 게으름을 떠는 건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지혜로운 결론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소망을 품은 자마다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잘해주면 보답하고 좋은 환경과 조건으로 열심히 자기를 위하여 또 부모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훌륭한 길을 가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깽판을 치면 그건 그 왼수 잘못이지 부모의 잘못은 아니요. 환경의 탓도 아닙니다. 모든 이단은 뭐로부터 나오죠? 성경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이단은. 그래서 성경을 없애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성경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릇되게 가르치는 건 본인의 잘못이죠. 그 죄값을 본인이 받아야죠. 성경 탓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이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적합하게 살지 않으면 내가 미친놈이죠. 그러셔야 되는 겁니다. 교리 탓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영혼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은 힘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광이요, 자랑이요, 동시에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것을 기쁜 운명으로 만드느냐, 두려운 운명으로 만드느냐, 이제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누구나 섭니다. 부끄럽게 설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을 때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은 구원이 있다 그럽니다. 부끄럽게 그 앞에 서는 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앞에 설 것입니다.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 결론에 우리가 다 도달하는 겁니다.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의 기뻐하심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삼으사 그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 중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그 앞에 꺼내놓으시고 잘했다 칭찬받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준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복된 운명으로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주 앞에 설 준비를 하게 하소서. 그때 칭찬과 영광 속에 있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신실한 것을 아는 대로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의 부름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걸 깨닫게 하사 지혜롭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있게 하시고 게으름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에서 등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